참 생명의 능력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예배로 인도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사오니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겉사람을 깨뜨려 주시고 생명이 오직 주께만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주님께서 은혜로 또는 능력으로 선물로 주신 것처럼 있사오니 주께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보 뒷면에 있는 사무엘상 2장에서 3장에서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보아가겠는데 그 배경은요, 그 엘리의 집안에 이렇게 타락이 부정부패로 타락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끝으로는 사무엘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그 배경이 그것이 배경입니다. 제가 2장 22절 읽습니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23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제가 26절 합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27절 해주십시오.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지 않. 같이 하며 29절.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제가 3장 10절 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11절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 15절 계속합니다. 사무엘은 아침이 밝을 때까지 누워있다가 주님의 집 문들을 열었다. 그러나 사무엘은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였다. 17절 계속합니다. 엘리가 물었다. 주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나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서 한마디라도 나에게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심한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실 것이다. 제가 합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하나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말했다. 엘리가 말했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19절 합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경고입니다. 경고. 그 배경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이 그게 거의 절대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사라는 그 막강한 직임은 정치와 종교와 삼권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권력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아들 대에게까지 세습을 하려던 엘리의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과 성지까지도 부정과 부패의 온상으로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직면하고도 차마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던 엘리에게 하나님은 백성들을 탄원을 보내서 또 선지자의 경고로 막판에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아들처럼 키우던 사무엘을 통해서까지 거듭해서 회개의 경고를 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사실 엘리의 아들들이 성전 안팎에서 이미 저지른 범죄만 해도 자기 아들들이 아니었으면 벌써 구속되고 경고고 뭐고 할 것이 없습니다. 파직하고 재산 환수에 심지어 사형에 처할 만한 그런 범죄들이 수두룩하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기록된 것만 세 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그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그 경고가 있었지만 세 번을 기록을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3을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런 퍼스널한 하나님이 직접 여기에 대해서 권면하시는 그런 성격을 여기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계속해서 경고만 합니다. 야단맞는 엘리와 가족들 뭐 그리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운전하고 가시다가 잘못해서 딱 걸렸을 때에 아무튼 뒤에서 불이 반짝반짝하면서 딱 붙잡히면은 뭐 그렇게 기분 좋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경고로 끝냈을 때에 휴 다행이다 경고 끝냈을 때에 다행이다 하고 하겠지만은 썩 그렇게 기분 좋은 것은 아닌 것처럼 엘리의 가족들이 경고를 받을 때마다 별로 기분이 언짢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오랜 인내하는 그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반대쪽으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대책 없이 참고 기다리고 경고만 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견뎌야 하는 다른 백성들에게는 계속 이것이 민폐고 고통이 지속되어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달래시며 그래도 또 기회를 주고 그래도 또 시간을 주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회개에 대한 경고는 무관심도 아니고 무능도 아니고 또는 해꾸지하려는 협박도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를 아끼고 위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거듭거듭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엄 경고판은 무엇인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우시는 그 경고의 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회개의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죽했으면은 양아들 같은 이런 사무엘을 통해서라도 엘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로 하셨을까?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엘리에게 사무엘이 다 말해봐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엄중한 경고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표준 세번역에 나오는 대로 엘리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그분은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요 말이 틀린 거 있습니까?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시당한 답변인데 과연 이 대답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경고하며 참고 기다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는 대답이었을까? 어떤 엄마가요?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나중에 다 컸지만은 자기 딸애가 어릴 때에 어떻게나 그 시기가 있잖아요.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애를 먹이든지 그냥 애한테 너 당장 고아원에 데려다 줘야겠다고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 애가 방에 들어가서 별로 소식도 없고 그냥 조용하게 있어서 뭐하고 있나 하니까 걔가 가방 챙겨서 옷을 담고 있더래요. 엄마가 하도 기가 차가지고 너 뭐하고 있냐 그러니까 고아원에 데려다 줘야 된다니까 자기가 지금 뭘 갖고 가야 될까 그걸 챙기고 있다. 요것만큼은 갖고 가야 된다고. 다행히 한때 그랬답니다. 말이 그렇지 뜻이 그렇냐입니다. 하나님의 거듭되는 회개의 경고. 뻗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경청해서 돌이킵시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았다면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대하는 마주 대하는 엘리의 마음을 이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께서 하는 이 경고가 좀 생뚱맞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정작 잘못한 것은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엘리의 아들들인데 당사자 아들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고 왜 아비인 엘리를 그렇게 다그칠까요? 하나님도 못한 것은 아버지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고양이에게 생선갓개를 맡기는 것은 그래서 왜 고양이 보고 생선을 먹느냐고 야단을 친다면은 그것은 고양이 잘못이 아니라 맡긴 주인 잘못이 더 큽니다. 이 아들들은 타락의 정도가 이미 심해져서 스스로 고치고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자기 통제력이 상실되어 있는 아들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양이를 구박주고 때리지 마시고 생선가게에 안 데리고 나오면 됩니다. 그 아들들을 제사장의 직임에서 해임시키면 됩니다. 당장은 발버둥을 치고 죽는 것처럼 난리를 부릴지 몰라도 멸문의 재앙을 당하는 위기는 면했을 것입니다. 혼자 생각이지만은 지난주 잠시 말했지만은 세월이 다 사무엘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 8장에 보면은 사무엘도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우리 다 죽고 싶잖아요. 그래서 죽고 나니까 아들들이 또 부정부패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백성들이 와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할 때에 사무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자기 아들들을 제사장의 사사의 직분에서 쫙 빼고 해임시킵니다. 아마 엘리의 집안에서 일어났던 그것을 먼저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혼자 생각입니다. 두 번째 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것이 보이는데 왜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했을까요? 문득 제 어릴 때에 아주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니까 제 시대에 이렇게 풍미했던 그 두 가지 맛이 있었습니다. 바나나 맛 우유와 더불어서 오란시. 아무튼 그 두 가지 맛 있었을 때에 그것이 어릴 때에 지금 보니까 그 맛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70년대, 80년대 맛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이제 구닥다리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은 클래식한 맛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에 지금도 오란시가 계속해서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윤영주 장로님이 지으신 CF 명곡 제가 가사를 평이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별을 따다 아니지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그죠? 오란시 나오죠? 아름다운 날들이여 사랑스러운 눈동자여 오오오오 오란시. 이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이겠지요. 사실 이대로 된다 그러면 천지 지변입니다. 난리입니다. 엘리가 사사란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없었던 것, 자식들에게 다 주고 다 해주고픈 부모의 사랑이라는 거 이해되지만은 욕심입니다. 꼭 아들들이 사사 안 해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아무도 사사 안 해도 세 사람만 사사했고요. 나머지 백성들 사사 안 해도 제사장 안 해도 언약의 백성으로 잘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자식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 입장으로 몰아갔습니다.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주실 때에 모자란 듯 선악과라는 하나 빼고 주실 때에 그것을 다 누릴 수가 있었는데 사람이 그것까지 하나 있는 거 그것까지라도 다 가지고 싶다고 다 갖추고 싶다고 하다가 동산 전체를 송두리째 잃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그것까지는 하나님께서 남겨두라고 하는 것을 남겨둘 줄 아는 거가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분이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엘리의 생각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엘리가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것은 특별히 엘리가 탐욕스러워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사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엘리의 눈에 볼 때에는 하나님의 축복밖에 난 것으로 자기의 눈과 타인의 눈에 보여지진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라 그러죠. 그것이 있어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에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늘어나고 융성해지는 더하기, 눈에 보이는 것이 더해지는 것으로 축복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나의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을 다 순종하면은 내가 자식도 많아지고 추수도 많아지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이 풍성해지는 것으로 쭉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더 많아지고 더해지는 그것이 복의 기준이 가시적인 형통입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표적을 가시적인 형통으로 보았기 때문에 축복으로 여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초점이 축복의 초점이 뭔가 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표적이 가시적 형통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신약 시대에는요. 더하기에서 빼기로, 곱하기에서 나누기로 축복의 방향 전환이 생깁니다. 예수는 산상보훈이나 그런 지상보훈에서 누가복음에서 또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나오는 대로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들이 망한 것이 복이 있다. 고통과 가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인생의 허세와 거품이 빠지고 나니까 정말 나를 받쳐주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초점은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이고 하나님과 함께 됨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가 오실 것이니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고요.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서 떠나실 때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하셨습니다. 천국의 정의는요, 우리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은 천국이고 하나님과 떨어지면은 그것이 지옥입니다. 엘리가 이렇게 억지로 빼앗기는 상실의 낭패를 당하기 전에 스스로 내려놓고 스스로 이렇게 잃어버리는 상실을 아들들과 함께 자청했다면 더하기도 있지만은 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맛을 보았다면 그래서 욥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참 어쨌을까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회개는 그저 단순히 내가 이거저거 뭐 하나 잘못했어요 하는 것은 그것은 회개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더 들어가 보면은 모든 회개의 중심 자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삼지 않았던 생각과 행동, 습관과 라이프스타일을 버리고 하나님과 말씀 그 밑으로 복속시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 회개가 천국을 만들 만한 실력은 안 됩니다. 그게요.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주 예수가 죽으심과 사심으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회개는 마치 시민권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시민권 가졌다는 것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만들어서 주신 것이고 회개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내가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미국에 왔지만은 와서 생활할 때에 처음 왔을 때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익숙하고 말도 조금씩 더 배우고 뭐 이렇게 익숙하는 것처럼 그것이 성숙되어서 하나님 나라 성숙되어 가는 것만치 그 천국 나라를 우리가 즐길 수가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선물로 주신 하늘나라를 받아 누리는 손길입니다. 이 천국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회개는 이 또한 궁극적으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선물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로 하여금 회개하고 싶고요. 이것이 파도타기처럼 이것이 때가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이때에 오,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구나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내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지금 그때 주실 때 그것을 냉큼 받아들여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이 선물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회개할 때는 이 지상에서 장애와 불편을 감내할 다른 말로 하면은 죽을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요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차라리 팔 하나를 잘라버리고라도 만약에 네가 이 팔로 인해가지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죄를 짓고 죄를 지어서 그 팔 하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 팔 하나 잘라버리는 것이 낫다. 그렇게 하고 나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낫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천국, 생명, 영생, 축복,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걸 가지고 다양한 면으로 말하는 것이지, 여기 따로 있고 저기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원리를 이 세상에 살면서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약에 몸에 큰 병이 들어서 의사가 당신이 만약에 이 몸에 병을 가지는 다리를 잘라버리지 않으면은, 몸의 장기를 잘라버리지 않으면은 도무지 당신은 끝까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5년 더 살고자, 한 10년 더 살고자, 기껏 해봐야 우리가 100년 넘어가겠습니까? 그거 몇십 년, 5년이라도 10년이라도 1년이라도 더 살고자 우리는 몸에 있는 장기를 끊어버리고, 우리는 팔도 끊어버리고 다리도 끊어버리고 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의사의 말을 따라가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이 말은 우리는 굉장히 과격한 말로, 우리는 굉장히 실천 불가능한 그런 과장법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그 가치관이 편협되어 있나 라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생각할 때에 잘라버리는 팔 하나가 더 커서, 잘라버린 다리 하나가 더 커서 말씀은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하지만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남아있는 팔 하나도 있지 않느냐, 남아있는 다른 하나 다리도 있지 않느냐. 아쉽지, 어렵지, 그래도 사는 게, 그래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오죽했으면은 이 말씀을 하실까. 우리에게 죄악된 생활을 반복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잠시 안락하게 살려고 하다가 영원히 후회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엘리에게 주어졌던 엄중한 경고처럼 정 안 되면은 내 팔과 내 다리와도 같은, 내 눈과도 같은 특권과 그 부요와 그 누림을 과감히 잘라버리고서라도 당장은 그 장애로 인해서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천국의 축복과 안식의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우리는 오늘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성령의 영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영을 주시고, 바라기는 안 자르고 가십시다. 바라기는 다 누리면서 가십시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입장에 주셨을 때 하나님도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셨습니까? 인정하고 천국을 행복을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신 다음에 강영기 선교사님 이제 IT 떠나시기 전에 한번 기도 세게 해주시고 떠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주님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세우신 그 계획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금까지 이루어지며 끝날까지도 이루어지며 영원토록 가야 할 진대, 그 속에 한 브랜치를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참 저희들의 지체를 잘라야 될 만한 그러한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곳을 헤엄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주셔서 저희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잣대로 축복과 성공을 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채찍질하시기 위하여 참으로 상실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더욱더 축복의 통로에 가까워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길들을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털어놓고 회개하는 이 한 역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참 죄악된 인간들의 모습을 탈바꿈하여 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날로 날로 깨끗해지며 밝아지며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근접해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을 나타낼 때에 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본이 되어서 그들을 또한 저희들과 똑같은 반열 위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빚값 주고 사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세상에 참으로 복을 전하며 진리의 빛을 비칠 수 있는 귀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실 때에 금년 한 해도 New Hope Community Church를 주님 축복하셔서 만 가지로 하나님께서 헤쳐갈 수 있는 능과 힘과 또 기도의 용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190장, 통일 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